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이 아주 잘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는 내일 아주 흥미로운 회담을 하게 된다며 회담이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한 싱가포르의 관대함과 협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잘 준비되어 있다며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명확하고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성킴 대사가 북한 대표단을 만나는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한반도 시간으로는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남쪽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당일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북 간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기대보다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환담한 뒤 통역만 배석한 단독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양측 관리들이 배석해 확대회담을 한 뒤 실무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확대회담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참석합니다. 또 실무 오찬에는 세라 워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실무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성킴 주 필리핀 대사 매튜 포틴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1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수년간 미국은 많은 합의를 이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CVID만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를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북한은 이미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미국은 그 약속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북 정상회담 전날인 11일 저녁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저녁 9시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서 전용차 편으로 나와 시내를 향했습니다.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장과 류시용 당 부위원장 등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 매출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식물원인 가든 바이 더 베이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스카이파크 전망대 등 싱가포르 관광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의 비비안 발리 발리 크리슈난 외무장관과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한편 성킴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밤까지 회담을 계속했습니다. 성킴 대사와 최선희 부상은 이날 오후 9시 50분께부터 싱가포르 리츠칼튼 홀트에서 이날 중 세 번째 회동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싱가포르 미북 정상에 참석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항공기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요청해와 중국 민간 항공사가 북한 대표단의 싱가포르 행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중국 고위층이 사용하는 보잉 747기 항공기로 평양을 출발해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와 또 다른 수송기도 평양을 출발해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12일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는 싱가포르의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겁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기념하는 햄버거와 칵테일 술이 큰 인기를 누리는가 하면 한 멕시코 식당에서는 두 정상의 이름을 딴 타코를 팔고 있는데 출시 이후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또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2,5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려들다 보니 호텔 업계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거리를 누비며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는데요. 한 스마트폰 앱 회사가 홍보를 위해서 두 정상을 닮은 배우를 고용해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앱을 내려받게 했는데 이미 수천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진짜 두 정상이 만나는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요. 자, 과연 어떤 만남이 될지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18도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5도, 신의주는 16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도에서 25도, 함흥은 14도에서 2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1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고 가죠. 자, 미북 정상회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는데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아무리 넓은 강도 당신에게 가는 걸 막지 못한다고 노래하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마빈 게이와 태미 터렐이 부릅니다. Listen, bab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캐나다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미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는 통상 현안이 여전히 문제로 남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신형 국제관계 건설의 뜻을 모았고요. 이어서 베트남 국회가 논란 많은 특별경제개발구역 법안 표결을 연기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군요.
네,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캐나다 퀘벡주 샤르부아에서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지난 토요일까지 이틀간 통상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동 성명을 만들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이 끝나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예정된 싱가포르로 떠났는데요. 샤르부아 현지에 남아있는 미국 대표단에게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예, 무역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 농업인들과 노동자, 기업들의 막대한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에 대해서 거짓 발언했다고 이 공동성명의 거부 배경을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문제였습니까?
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샤를부아를 뜬 뒤에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동맹국인 캐나다에 모욕적이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들이 아주 부정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캐나다가 미국 유제품에 270% 관세를 매기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캐나다 총리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옳지 않은 주장을 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G7 의장국인 캐나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들은 비판의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국가경제위원회 레리 커들러 위원장은 당초에 좋은 믿음을 갖고 G7 정상들과 공동성명에 합의했었다면서 이 트리도 총리의 회견은 배신이고 우리 등에 칼을 꽂은 것과 같다고 CNN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또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지옥에는 배신의 외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네, 이 백악관 당국자들이 좀 격한 어휘들을 사용했네요.
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통상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는데요. 캐나다 발표에 따르면 그들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천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면서 불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유제품에 270%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면서 오히려 상처입은 척한다고 비판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정한 무역이라는 개념은 바보 같은 무역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캐나다 외에 다른 G7 국가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예, 다른 G7 국가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한 겁니까?
네, 1,51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낸 유럽연합은 군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면서 특히 독일은 국내 총 생산의 1%만 지출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재정 손실을 보면서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면서도 무역에서는 불공정하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제는 이런 현실이 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비판에 해당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먼저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무장관은 우리는 인신공격으로 외교를 하지 않는다면서 백악관 당국자들의 거친 언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는 앞으로 절제된 방식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 등에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캐나다 쪽을 두둔하는 국제사회 지도자들의 입장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궁은 국제협력은 분노에 의존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을 비판했고요.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국에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위한 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G7 개최를 감사하고 또 백악관 나바로 국장의 지옥 발언을 비판한 겁니다.
네, 자, 채택이 불발된 G7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네, 통상과 북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우선 통상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에 나머지 6개국의 견해가 부딪히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있었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핵 폐기 외에 대량 파괴 무기를 명기한 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거라고 11일 일본 언론들이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도 내딛고 계십니다. 자, 지난 주말에 정상회의가 또 하나 있었죠. 이 상하이 협력기구 소식 이번에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8개 나라가 참여하는 상하이 협력기구가 12일까지 이틀간 중국 칭다오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칭다오 선언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고 이란의 핵합의 유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는 대화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주제에 합의했습니다.
네, 자 칭다오 선언의 좀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죠.
예,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11일 공개한 전문을 보면요. 우리는 국제무역관계의 파기와 어떠한 형식의 보호무역주의도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세계무역기구 규정의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비판하고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를 WTO에 제소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외신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 핵합의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요?
네, 이란 핵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합의 당사국들이 의무를 지켜서 세계 지역 평화 안정을 지키길 촉구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참관국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또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정치 외교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상하이 협력기구 이게 어떤 모임입니까?
예, 지난 2001년 7월에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6개 나라가 만든 지역안보보장조직입니다. 지난해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입해서 회원국 수가 늘었는데요.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폐막연설에서 상하이 정신을 드높여서 운명 공동체를 만들자면서 신형 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고 평화, 공동의 번영, 개방 포용을 위해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 상하이 협력기구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안보조직으로 출발했지만 이 외부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상하이 협력기구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두 나라가 이 모임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과 인도인데요. 중국은 향후 10년간의 이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증가의 30%를 담당할 걸로 전망되는 나라고요. 인도는 10%를 맡을 걸로 시장 조사 기관인 IHS 마켓이 내다봤습니다.
네, 자 주로 아시아 국가들의 모임인데 러시아가 참여한 게 눈에 띄는군요.
예, 그렇지 않아도 G8의 일원이었다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 퇴출된 러시아를 다시 주요국 모임에 불러야 한다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촉구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G7과 다시 대화하기보다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 협력기구 인구와 구매 능력이 이미 G7을 넘어섰다면서 G7은 실없는 소리를 그만두고 진정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10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조했습니다.
예, 이 상하이 협력기구를 주도하는 중국이 이 러시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행사 기간에 우이훈장이라는 걸 이 푸틴 대통령에게 수여했는데요. 이 훈장은 중국 사회의 현대화와 세계 평화 수호에 기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로 만든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수훈자가 된 건데요. 이 밖에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랴오닝성에 있는 쉬다비오 원전 3, 4호기와 장쑤성 레닌강시에 있는 태난 원전 7, 8호기에 러시아제 신형 원자로인 BVER-1200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쉬아바오 원전 1호기에는 미국제 웨스팅하우스 AP-1000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베트남 정부가 논란이 많은 경제특구 설치 법안 표결을 연기했군요.
네, 베트남 국회가 11일 경제특별구역 신설 법안 표결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오는 15일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이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요.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지자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0월까지 이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시위대가 경제특구 신설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원래 이 법안은 지난해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건데요. 베트남 3개 지역에 특별 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 경제구역의 토지를 최대 99년까지 외국 투자자에게 임대해줄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특히 논란이 된 건데요. 시위자들은 결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중국인들의 손에 베트남의 토지가 넘어가게 될 거라면서 중국인들에게는 단 하루도 베트남 땅을 빌려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위가 꽤나 격렬했던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는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이 오토바이들을 타고 몰려들어서 관공서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물대포, 최루탄 등을 동원해서 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면서 경찰관 수십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경찰 당국은 시위자 1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일단 이 베트남 국회가 법안 표결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응엔티 킴 응원 베트남 국회의장이 11일 성명을 냈는데요. 시위자들이 법안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면서 냉정을 되찾고 공산당과 국가 결정을 믿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응원 의장은 특히 국회는 법안을 논의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베트남 정부는 현행 최대 7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외국인 토지 임대 규정에 맞춰서 임대 기간을 조정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하노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이날 대사관 웹사이트에 반중국적인 불법 집회가 벌어졌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는 향후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또 이 베트남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 반중국 정서를 우려해서 베트남 현지 중국인들에게 외출 시에는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 줄 걸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 사실 오래전부터 썩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었죠.
맞습니다. 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오랜 불신과 갈등의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중국이 베트남을 천년 동안 지배한 적도 있고요. 1979년에는 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특히 최근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관련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던 망중립성 규정이 11일부로 폐기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 본부장에게 사법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사이버 부대를 위해서 모병 대상자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망중립성 정책이 약 3년 만에 폐지되는군요.
네, 이 논란 많은 망중립성 규정이 11일 공식 폐기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지난 12월에 망중립성 폐기 안건을 3대2로 승인했는데요. 당시 공화당 소속은 모두 찬성표를 민주당 소속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폐기안이 통과되고 발효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네요. 네. 6개월이 다 됐어요.
네. 이 폐기안에 미국 예산관리국 OMB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 승인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FCC는 지난달 OMB의 승인이 나왔다면서 11일부터 발표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앞서 논란이 많은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 망 중립성이 뭐길래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폐기된 망 중립성 규정은 지난 2015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는데요. 미국의 인터넷 통신망 제공업자들이 이 사용자가 내는 요금에 따라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버라이즌,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제공업체가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 요금을 더 많이 받는 대신에 해당 웹사이트의 접속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준다거나 반대로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거죠.
네. 자, FCC가 그런 망 중립성 규정을 폐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사실 이 망 중립성 규정이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면서 반대해왔고요. 또 통신망 업체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세대를 앞두고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 있다면서 이 망 중립성 규정의 폐기를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이 망 중립성 때문에 요금을 일정하게 적용해야 하니까 설비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이유를 댔었죠.
예. 자, 그러니까 요금을 더 많이 내는 웹사이트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려면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된다. 혁신해서 뒤지게 된다. 그런 얘기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원래 이 망 중립성에 반대해온 인물인데요. 이 취임할 때부터 이를 없애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요?
네, 이 요금에 따라 속도 등을 차별하게 되면 작은 기업들은 경쟁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하지만 이 대표적인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인 이 큰 기업, 대기업이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 역시 이번 조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평등한 인터넷 접근권을 빼앗는 조처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저 결국 기업들이 바라는 대로 망 중립성 규정이 폐기가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이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1일부로 공식 폐기됐습니다만 뭐 당장에 어떤 큰 변화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소송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올 때까지 기업들이 기다릴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0개 주 이상이 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주 자체적으로 망 중립성 정책을 도입하는 곳도 있다고요?
네, 이 뉴저지와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주 등은 자체적으로 이 주 안에서 망 중립성을 지키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인데요. 이 서부 워싱턴 주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망 중립성을 보호하는 법을 도입했고요. 버먼트 등에서는 이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보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주 차원의 조처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FCC의 규정을 보면 주 정부가 망 중립성 폐기에 반하는 법을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연방의회 차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상원에서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당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 그리고 또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3명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요. 지난 7일 상원의원 수십 명이 이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망 중립성 폐기 반대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언 의장이 이를 따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 스캔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특검이 폴 매너포트 씨를 추가 기소했군요.
네,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측이 지난 8일 매너포트 씨와 그 측근인 콘스탄틴 킬림니크 씨를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증인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매너포트 씨는 다음 달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매너포트 씨는 이미 다른 혐의도 받고 있죠.
네, 이 돈 세탁과 조세 포탈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뮬러 특검이 기소한 다른 많은 사람이 유죄를 시인하고 이 특검에 협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매너포트 씨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약 3개월 동안 이 트럼프 캠프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를 일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사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사법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킬림니크 씨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네, 킬림니크 씨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매너포트 씨가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당시 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을 할 때 오른팔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킬림니크 씨가 특검 측에 앞서 법원에 낸 자료에서 A라는 인물로 묘사한 사람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법원 자료에 이 A라는 인물이 어떻게 묘사돼 있었을까요?
네,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 측 관계자가 이 러시아 정보국 요원 출신 A와 계속 연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A가 킬림니크 씨라는 건데 킬림니크 씨는 러시아 정보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캠프 측 관계자는 매너포트 씨의 측근인 릭 게이츠 씨로 알려졌는데요. 게이츠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킬림니크 씨가 러시아 정보기관 출신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이 킬림니크 씨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특검이 추가 기소한 데 대한 매너포트 씨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매너포트 씨의 변호인은 이 매너포트 씨가 단순히 전 사업 동료들에게 연락하려 했을 뿐이라면서 이를 특검 측이 지나치게 가혹한 술수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위 진술서나 허위 증언을 요구한 일이 없다는 건데요. 또 관련 증인들을 접촉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은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현재 매너포트 씨는 가택연금 상태죠?
맞습니다. 하지만 곧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특검 측은 지난 5일 매너포트 씨가 이 암호화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증인 2명을 회유하려 했다며 매너포트 씨를 수감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매너포트 씨에 대한 사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매너포트 씨가 아직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서 사면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원 하면 젊고 용맹무쌍한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이 해병대가 대원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변화하는 도전에 맞춰서 좀 더 성숙한 대원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병대가 좀 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해병대원들을 다시 입대시키는 그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 해병대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해병대원의 약 3분의 2가 25살 이하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복무 경력이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해병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모병 활동을 하는데요. 이 강한 투지와 체력으로 전투의 이 최선봉에 선다는 그런 자부심에 이끌려서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예. 자, 대부분이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란 얘기인데 네. 해병대가 좀 더 높은 연령대에 관심이 드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새로 창설되는 해병대 사이버 부대를 위해서인데요. 이 해병대가 러시아와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 담당 부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경험 있는 대원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또 훈련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대원들이 또 오래 남아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연령대가 높아진다면 해병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로버트 넬러 해병대 사령관도 해병대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넬리 사령관은 최근 미국 서부 샌디에고에서 열린 국방지도자 회의에서 해병대 일을 전반적으로 모두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해병대가 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대원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해병대 훈련은 전 군을 통틀어서도 뭐 강도가 세기로 유명한데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이 해병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연령대를 좀 더 높이기로 결정이 나면 신병 모집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해병대 측은 기대하는데요. 또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문제 등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좀 더 나이가 많은 대원이라고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연령대를 말하는 건가요?
네,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일 모레 환갑을 바라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현재 신병 모집 대상인 18살에서 19살보다 몇 살 더 많은 젊은이들을 여전히 젊은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뭐 불과 서너 살이 많다고 해도 이 성숙도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 해병대가 올해 몇 명이나 새로 대원을 모집할 예정인가요?
네, 2018년도 국방 예산에 따르면 해병대는 올해 1,000명을 추가로 모집하는데요.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사이버 전자전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각 군이 의대나 법대 출신을 군의관이나 군 법무관으로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네.
뭐 군의관이나 군 법무관들이 받는 훈련은 일반 군인들 훈련만큼은 강도가 세지 않다고 하던데 이 사이버 부대원은 어떤가요?
네, 뭐 사이버 기술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엄격한 신병 훈련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넬러사령관은 해병대원은 어디까지나 해병대원이어야 한다면서 이런 제안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지원자라고 해도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이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사이버, 인터넷 관련 기술은 민간 분야에서도 각광받는 기술인데요. 뭐, 각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1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해병대가 이런 민간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좀 특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현 해병대원이나 제대 군인 등 좀 더 경험 많은 대원들이 사이버 부대에 새로 지원한다면 뭐 보너스와 여러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아직 확정된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사이버 부대원이 전투 현장에도 나가게 됩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이버 부대원이라고 해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투 현장에 나가서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병대 측은 바로 이런 점이 민간 회사와는 다른 해병대만의 매력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 호랑이의 눈을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내 앞에 도전들과 싸우라고 노래하는 서바이버의 Eye of Tiger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희입니다. 보통 클래식, 고전 음악이라고 하면 옷을 잘 차려입고 전문 연주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감상하는 음악,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미 동부 대도시 볼티모어에 가면요, 먹을 거리를 싣고 거리를 누비는 푸드트럭처럼 피아노를 싣고 다니며 길거리 공연을 펼치는 콘서트 트럭이 있다고 하는데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만나보죠.
첫 번째 이야기, 거리의 관객을 찾아가는 콘서트 트럭.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여성 피아니스트 수전 챙 씨. 전문 연주자로서 장시간 피아노 연습은 일상이나 다름없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닉 루비 씨가 연습실에 찾아 듀오 연주, 그러니까 동반 연주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거리 공연을 앞둔 날이기 때문이죠. 연습 후 트럭에 소형 그랜드 피아노를 실은 수전 씨와 닉 씨. 오늘의 공연 장소는 볼티모어 시내에서 열리는 파머스 마켓, 즉 농산물 직거래 장마당입니다. 지글지글 음식이 요리되는 푸드트럭 옆에 자리 잡은 콘서트 트럭. 피아노를 스피커에 연결하자 단 몇 분 만에 무대가 설치되고 시민들을 위한 무료 점심 공연이 시작됩니다.
There's something about live music that is
현장에서 하는 연주는 사람들을 교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으면 녹음 연주는 절대 전달하지 못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죠. 또 연주자와 듣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요. 저는 이런 현장 연주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콘서트 트럭의 공동 창업자인 닉 씨와 수전 씨는 트럭 연주는 듣는 관객들도 그렇지만 연주자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전문 연주회장에서 공연하면 모든 게 통제되잖아요. 관객들도 다 조용하고요. 하지만 거리 공연은 달라요. 자동차 소리와 길거리 소음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일단 연주를 시작하면 그런 소리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해요.
연주자들은 또 길거리 사람들이 연주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섭섭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When people walk by and listen for a second and keep going.
저희가 연주를 하든 말든 가던 길을 바쁘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라도 저희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께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기분도 좋죠.
레바 코먼 씨도 파머스 마켓에 들렸다가 잠시 자리에 앉아 콘서트 트럭의 공연을 감상했다고 했습니다. 채소를 사러 왔다가 등 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피아노 곡이 들렸다며 장마당에서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는데요. 파머스 마켓 관리인 질 시아타 씨는 콘서트 트럭을 이렇게 유치하게 돼 무척 기쁘다고 했습니다.
things that will make it better, bigger.
우리 파머스 마켓이 더 좋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데요. 콘서트 트럭이야말로 우리의 이런 노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촉망받는 음악가인 수전 씨와 닉 씨가 무대가 아닌 트럭에 몸을 싣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The dream is to create a platform that allows many musicians to
이 콘서트 트럭이 앞으로 더 많은 음악가들에게 연주의 장을 제공하는 무대가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 콘서트 트럭은 지금도 거리 곳곳을 찾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워싱턴 DC의 첫 라오스 식당 주인이 된 난민 출신 요리사.
워싱턴 DC에는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사관만큼 많은 게 각국 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중국,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음식까지 전 세계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는데요. 몇 년 전 문을 연 워싱턴 최초의 라오스 식당은 맛도 좋은 데다 가게의 주인이 난민 출신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ooking is my passion. When I cook, I put 100% of my heart and soul into what I'm making.
음식은 제 열정입니다. 저는 요리를 할 때 제 마음과 영혼을 다 쏟아붓습니다.
라오스 식당 딥카오를 운영하는 생 로왕나 씨. 이런 열정을 담아서일까요? 생 씨의 식당은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My wife and I tried it and fell in love with the food. The freshness of the ingredients.
제 아내와 전 딥카오의 요리를 접하곤 바로 그 맛에 푹 빠졌습니다. 신선한 재료 또 풍부한 향과 맛이 일품이다 보니까 계속 식당을 찾게 돼요. 제 친구들도 데려왔는데 친구들도 하나같이 아주 맛있다면서 단골이 됐습니다.
생 씨는 지난 2014년 워싱턴 DC 최초로 라오스 요리 식당을 차렸습니다.
I started cooking at the age of 7 and learned it from my grandmother.
저는 7살 때 할머니로부터 요리를 배웠습니다. 당시 라오스에 살았는데 어머니는 일을 하느라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3명의 동생을 먹이기 위해 요리를 해야 했어요. 당시 할머니로부터 요리를 배우는 게 무척 재밌었습니다.
생 씨의 가족은 지난 1981년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고향 라오스를 떠나 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난민촌에 있는 동안 요리에 대한 열정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합니다.
I was 12 years old. I learned how to cook for my neighbors.
12살 때 이웃집 아주머니들로부터 요리를 배웠어요. 당시 난민촌엔 라오스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라오스 전 지역의 다양한 요리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생 씨 가족은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되고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랜 시간 일을 하시면서 생 씨는 또다시 가족들을 위한 요리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결혼 후 워싱턴 DC에 오게 된 생 씨는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한 태국 식당을 인수하게 됐고 기존의 메뉴에 라오스 요리도 몇 개 추가했다고 합니다.
And it was quite challenging is because not too many people know Lao cuisine. Not too.
그런데 처음엔 라오스 음식이 인기가 없었어요. 손님들이 라오스 음식은커녕 라오스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식당에 온 손님들께 라오스와 라오스 음식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고 이에 용기를 얻은 생 씨는 미국의 수도에 첫 라오스 식당을 열게 됐습니다.
For example, we have kaffir lime leaves, which is the leaves that
라오스 요리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집 텃밭에다 직접 채소와 향을 내는 식용풀을 기르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선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직접 재배해서 전통 라오스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생 씨는 올해 2년 연속으로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에서 미 동부지역 최고의 요리사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난민촌에서 요리를 배웠던 소녀가 약 40년 후 미국 내 최고의 라오스 요리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Cooking, being in the kitchen, make me happy.
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요리는 제 삶의 일부예요.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quid pro quo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But my guess is that Kim is hoping to actually get into a negotiation with quid pro quos. And trying to send a message to the Trump team, if you really
quid pro quo는 라틴어 표현인데요,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 혹은 대가를 뜻합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쓰일 때는 action for action, 행동 대 행동으로라는 표현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My guess is Kim is hoping to actually get into negotiations with quid pro quos라고 했을 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행동 대 행동의 대가로 협상을 하려 하고 있다. 즉, 대가가 있는 협상을 임할 마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I think the Trump model will settle on some sort of quid pro quos with the North taking certain initial steps, the United States returning some favors and moving on that way.
I think the Trump model will settle on some sort of quid pro quos, with the North taking certain initial steps, the U.S. returning some favors, and move on that way. 라고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모델은 북한이 초기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혜택을 주는 일종의 행동 대 행동의 형식을 취할 거로 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But my guess is that Kim is hoping to actually get into a negotiation with quid pro quos and trying to send a message to the Trump team. If you really, I think the Trump model will settle on some sort of quid pro quos with the North taking certain initial steps, the United States returning some favors and moving on that way.
오늘 뉴스 톡에서 quid pro quo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시리아 민주군, IS 격퇴 국제연합군의 노력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는 이라크에서 군사적으로 격퇴됐고 시리아에서도 거의 격퇴됐습니다. 나단 세일즈 미국 국무부 테러조정관은 전쟁에서 거둔 승리가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무부는 민간 부문의 테러 대응과 군사적 대응이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들의 영원한 격퇴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와 함께 법 집행 강화와 정보 공유, 국경 통제 강화,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한 제재 등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극단주의 폭력 세력을 부추기는 이념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세일즈 대사는 이념의 경합은 테러와의 전쟁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일이 아니라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분쟁들이 이념의 투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모든 인류의 존엄과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종교 자유와 법 앞에 평등, 다원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IS나 알카에다 등 미국의 적들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세일즈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전장터에서 그들과 싸우듯 전 세계는 법정과 다른 영역에서 자신들의 야만성을 정당화하려는 그들의 이념과도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인도네시아, 요르단, 모로코 등과 같이 테러리즘이 세력을 뻗치고 있지만 동시에 다원주의를 존중하고 있는 미국의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일즈 대사는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IS의 기세가 꺾였지만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테러의 위협과 그것을 부추기는 이념들은 동남아시아, 사헬, 동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전역에 실재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일즈 대사는 우리의 군사적 승리는 이념의 경합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일즈 대사는 이 근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결의와 의지를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폭력을 옹호하고 자유를 거부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이념이 있는 지역에서 미국의 기본 가치에 대한 이런 위협에 맞설 책무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